오늘 메시지 제목이 9-11 영국 여왕 인생 결말 뭐 이렇게 좀 적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그런 커다란 그런 사건들을 좀 많이 보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고, 그 질문은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살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뵙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나름대로 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제목도 좀 특이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다 접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조용하다가 많은 미디어들이 한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도를 해야 될까 아마 그 고민했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어떤 그 엘리자베스 2세의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질문이 하나 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여왕이 살아있을 때 그런 어떤 삶의 흔적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역사의 어떤 그런 자취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은 이라는 것을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이분은 천국에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 있을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여왕의 어떤 그런 현란한 어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떤 이 영국의 브리티시 킹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커먼웰스 연결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옥입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의 고백 기록을 좀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주로 섬겼습니다. 주라고 고백을 했고 주님의 십자가 그 멸시 천대를 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굉장히 전 세계가 그때 Y2K 어떤 그런 일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을 사느라고 힘드셨죠. 그때 물도 사시고 깡통도 사시고 많이를 힘들어하셨을 텐데, 벌써 그게 20년 전에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여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용을 제가 그대로 하면, 사람들에게 있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제게 있어서도 인생에 절대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에 따라 사는 삶의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인생의 프레임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은 너무도 귀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다지 크게 알려지지도 또 먼 곳까지 여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시고 거부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십억 인구가 그분의 가르침을 원합니다. 예수 가르치심을 인생 가이드로 알고 삽니다. 저 또한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일에 성실하고 섬김의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 고백과 그의 책임감 있는 삶을 연결시켜서 잠시 생각하면 나름대로 신앙인의 삶을 살려고 한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20년 뭐 정도에 태어나서 22년까지 살았던, 거의 96세의 일기를 지녔잖아요. 그래서 살았던 그를 어떤 그런 극좌파 쪽, extreme leftist 쪽에서 얘기하기는 백인 우월주의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국주의 여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었고요. 잘 죽었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항상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분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보는 그런 영국보다 훨씬 이전에 매우 복음으로 애쓰던 어떤 그와 같은 영국의 모습도 이분에게는 경험이 있는 것이죠. 현재 영국은 많이 변질된 게 사실이지만은 노예제도 폐지 같은 경우에 미국보다 영국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 정치인이었어요. 그 영국 정치계에서 전 삶을 헌신해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1833년에 폐지가 법으로 제정이 됐고요, 영국에서요. 그게 법 제도화된 다음에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모든 것을 거기다 바쳤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 신앙 선배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크리스찬이었어요. 깊이 묵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 순간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산 사람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 제도는 1865년이에요. 거의 30년 전에 영국에서 법 제도화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노예 제가 이제 폐지가 됐죠. 선과 악, 빛과 어둠이 항상 격돌하는 게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고 빛을 발하는 삶을 위해 헌신해 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거룩한 무리 속에 저희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요. 자, 오늘은요, 그런데 그냥 뭐이 여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말씀의 메시지 목적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또 9/11이에요, 그죠? 오늘 9월 10일이래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벌써 21년이에요. 2001에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TV에서 보신 그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도 금방 떠올리시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주 하늘이 청명했어요. 그 뉴욕의 하늘이 그렇게 청명한 것도 참 드문 일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청명함에 악이 진행하는 것을 모두 다 목격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바로 21년 전 오늘입니다. 그런데 플라이트 93에 대한 거를 기억을 하시나요? 플라이트 93, 유나이티드 플라이트 93. 비행기가 그거는 뉴저지의 뉴욕 에어포트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게 되어 있었던 비행기였죠. 그러나 그 비행기가 펜실베니아 벌판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죠? 테러 분자들이 그거를 납치를 했는데 그 안에 있었던 승객들이 44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결국은 테러리스트들과 함께 그 모든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원했던 그 목적지가 아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화이트하우스나 아니면 국방성이었다 그러죠? 그냥 그 전에 펜실베니아 벌판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그렇게 죽었고 그들이 죽기 전에 남겼던 그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마음이 되어서 그 어떤 악을 막고 그들이 희생하겠다고 생각했는지 알려져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일인데 이 헤더 펜이라는 여자 루키예요. 신출내기 조종사입니다. 전투기 조종사인데 군인이죠. 공군 파일럿인데 이 사람이 미션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빨리 출격을 해가지고 그 비행기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를 향하는지 그것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출격을 했대요. 근데 F-16을 타고 올라갔는데 그이 여객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탑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미션이 뭐냐면 떨어뜨리는 건데 비행기 한 대는 그 전투기 한 대는 칵핏을 받고 또 다른 한 대는 꼬리를 받고 그래서 떨어뜨리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쌍둥이 빌딩에서 일어난 일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목숨에 안위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일을 결정을 하고 7개월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 비행기가 먼저 떨어진 거죠. 그 안에 탑승객들이 그와 같은 예, 악을 막으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그럼 영국 여왕도 그렇고요. 이 플라이트 93에 탑승했었던 그 승객들도 그렇고요.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우리는 그냥 아 그랬었구나 그렇게 지나가겠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죠?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탑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영국 여왕의 경우처럼 더 많이 알려진 것이 있으면 좀 쉽겠지만 잘 모르는데요. 그러나 그들 각 사람을 알던 가족들과 친지들, 친구들은 그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더 정확하게 그들의 신앙을 알고 이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과거에 어떤 영혼, 존재했던 영혼들을 보시지 않고 지금 있는 영혼을 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또 93호 승객원들도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그들의 장래는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영원히 지옥의 불길 속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결코 가지 말아야 할 지옥을 우리가 가지 않고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영혼은 과거에 그냥 지나치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존재하게 되는 영혼이고 그 언제나 존재하는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 그 영원한 주소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절대적인 존재가 좋은 곳으로 데려가면 좋은 곳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뭐 그런 거겠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영혼을 어떤 좋은 곳, 뭐 기독교에서는 그걸 천국이라고 하고 뭐 불교에서는 그게 무슨 극락이라고 하고 뭐 어떤 다른 여러 종교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차피 그거는 어떤 그런 절대적인 권세자가 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정말 천국 가나요? 아, 예수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천국 안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다는 말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요 히틀러도 한 거 아세요? 내가 히틀러는 아닌데 그러실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다는 얘기 히틀러도 했어요. 정말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예, 그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그 구세주 예수가 구세주라고까지도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히틀러가 말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 같으면 안 되겠죠. 히틀러가요, 얼마나 종교성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그 나치 군대에 보급했던 것 중에, 물론 총기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히틀러 군대, 예, 나치 군대 벨트를 다 이제 보급하잖아요. 보급품으로 벨트를 다 보급했어요. 근데 이 벨트를 한번 좀 나중에 찾아보세요. 벨트가 뭐 저같이 이런 게 아니에요. 두꺼운 거죠, 보통. 군인들 벨트 있잖아요. 두꺼워요. 굉장히 파인 레더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버클이 있어요. 이제 앞에 커다랗게 아주 무거운 그런 버클로 딱 되어 있는 그런 벨트예요. 근데 벨트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달러 사인에서 보는 그 구절이 있어요, 거기. 달러 사인에 뭐가 있죠? 하나님과 연관된 거? 예, In God we trust. 벨트에 그거 새겼었어요. 그걸 해가지고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리안의 영광을, 아리안 족속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리안 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 왜요? 예수도 아리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유대인하고 계속 성경에 보면 싸웠던 이유가 바로 아리안 족속으로 유대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다. 우리는 그 거룩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벨트를 가지고 빼가지고 유대인들을 때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있어요. 그게 빅뱅이에요. 빅뱅이란 말 들어보셨죠? 빅뱅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때린다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 무서워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렇듯 히틀러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는 바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히틀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하고 달라야 하겠죠. 그냥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말로 그냥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는 어디서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과 그것의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요. 히틀러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기들 보잖아요. 아기들만 보면은 그냥 가다가도 아기들한테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입을 대고 쩍쩍 대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이비 키서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따스한 사람이 말하는 예수가 맞겠지라고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히틀러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히틀러 바이블. 히틀러가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그거 아세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있는 신약이 있는 그런 바이블이 아니죠. 구약은 아예 없고 신약 성경 가지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편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팔았어요.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보급을 했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10계명이 아니라 12계명을 만들었습니다. 10계명에 더하기 2계명 한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 달라요, 내용이. 그런데 거기서 이웃,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온전하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에 대한 문제는 싹 지워버렸어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 강간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정복해 나가는데 그거 싹 지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간에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끈끈하게 우리는 협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집어넣고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얘기 좀 하고 그냥 종교죠. 그쵸? 다른 목적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예수라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예수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예수가 우리의 힘이야. 예수를 등에 업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 히틀러도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믿는 거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과 신뢰한다는 것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 예, 일반적으로 그냥 믿을 수 있어요. 물론 히틀러처럼 잘못 알고 있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것으로 그치면 내가 정말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예수가 기대하셨던 나의 삶의 고백과 결실이 나오는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스스로 거기에 신앙이라는 것은 거기서 그치면 된다라고 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믿음은 참 사람들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 산과 바다를 보고 해와 달, 별들을 보고 살짝 부는 어떤 그런 미풍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감미로움을 우리가 느끼고 막 시적인 어떤 그런 풍경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시상이 막 떠오르고 이 모든 것들을 지은 이게 저절로 우연이 될 수가 없지. 이와 같은 아름다움은 다 이게 기가 막힌 디자이너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정말 그런 창조한 분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면은 믿죠. 어떻게 우연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물론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창조자를 믿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다 창조하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는 그 창조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하고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하고 그래서 예수를 신뢰한다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는 아름답다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을 만든 사람을 알고 낙하산이 나에게 딱 메어져 있고 또 뛰어낼 때 이것을 잡아당기면 분명히 내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아는 거하고 정말 내가 비행기에서 뛰어낼 때 낙하산을 메고 그것을 잡아당겨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거하고 신뢰하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 예수를 나는 신뢰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 거듭나는 그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삶이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해요.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거듭났는지요? 거듭난다는 뜻이 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성경의 뜻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거듭난 삶의 변화의 그런 변화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기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선한 사람인가요?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우, 내가 그렇다고 히틀러 같진 않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가 아무리 나빠도 히틀러 같진 않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식경용 질문입니다. 거짓말 한 적이 없으세요? 옆에 사람 보시지 마시고 본인이 거짓말 한 적, 작은 거짓말이라도. 아, 이게 뭐 이런 거짓말 한다고 뭐 누구한테 해가 가는 거 아니고 지금 내가 불편해서 약간 틀어서 말한 건데 그 뭐 거짓말이라고 하겠어? 그냥 형편 따라서 얘기하는 거지.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도 그런 거짓말 하고 살아. 하나님 그러 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그거 아니죠. 거짓말 한 적이 없으세요? 도둑질은요? 도둑질은 내가 큰 걸 훔친 적이 없는데 작은 거는요? 작은 거는 좀 하긴 했지. 예. 아, 그랬다가 다시 돌려놓기도 하고 그냥 뭐 다 하는 짓이니까 했고 도둑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은 일이 없으세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욕한 적은 없으세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교회에 무슨 공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망치를 들고선 이제 뭘 박으려고 벽에다가 박으려고 하는데 그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떤 사람이 닿는 안 가고 거기만 서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 그냥 일하세요. 또 이제 뭐 받고 있다가 보니까 아직 안 가고 그분이 계시더래요. 그 성도님 뭐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왜 거기가 계속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목사님 자칫하면은 우리가 망치질 하다가 손에다가 망치질 하잖아요. 그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좀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순간에 돌발적으로 사람 많은 때 준비되어 있으면 욕 안 하죠. 그러나 혼자서 뭐 그러지 않고 운전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라고 하세요 그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근데 내가 집에서 혼자 뭐 일을 하다가 그냥 어디 찔렸어요. 하지 마십시오. 약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함부로 들어가지고 욕제거리를 만든 적이 있으세요? 성도님의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자식 이름, 내 자식 이름 들어가지고선 그렇게 욕을 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한다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 당신이 뭐 잘못 먹었나? 제정신이에요? 남의 자식 이름 가지고 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점잖은 사람이라도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가 만드셨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누가 창조하셨죠? 누가 생명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생명 주신 분의 이름을 들어서 망령되게 한다는 건 뭐죠?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함부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죄는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심판이에요. 지옥불이에요. 우리가 서원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사람이 어떤 여인을 보고 남자가 어떤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TV를 보다가 나오는 어떤 유튜브건 TV를 보다가 돌출적으로 나오는 어떤 굉장히 어떤 그런 섹슈얼한 어떤 그런 그 선전들 그를 보면서 마음이 계속해서 그를 닮고 그리고 있다면 뭐죠? 간음한 거예요. 간음은 죄가 아닙니까? 죄일까요? 성적인 죄죠. 성경에 보면 성적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정말 아주 노골적으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다 죄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나의 육신의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그 악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망하게 해도 괜찮다는 생각, 그게 성적인 죄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큰 죄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사망인 것이죠. 지옥불입니다.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선한 사람인가요? 전혀 스스로 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거짓말하고요, 도둑질하고요, 신성모독하고요, 간음질하고요, 그렇게 악한 과거의 모습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간혹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고 그 심판은 상당한 천벌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죄가 있다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이 당연히 있게 되는 일이에요. 즉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이라면서 음행, 더러움, 방탕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성적인 죄들이에요. 이 더러운 방탕이라는 것도 다 성적인 죄에 연관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와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타락한 모습,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먹고 마시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은 성적인 타락과 동시에 즐기는 이 오지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환락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결코 거듭난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익숙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아무리 작은 죄도 모두 심각한 일인데요. 죄의 삯은 사망이고 지옥인데요. 그러니 죄의 문제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받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아까 믿는다는 거하고 신뢰한다는 거하고 다른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해요. 예수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사람에게 모든 멸시천대 박대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 더 나아가서 신뢰한다는 것이 뭐죠? 예수와 십자가 정도를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예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러기에 그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예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삶에 예수가 원하시는 모습들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예수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산다는 게 나에게 있는지,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치는데 나의 삶은 전혀 그 말을 하는 것이나 안 하는 것이나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과, 내가 정말 예수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다른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범죄가 너무도 큰 것입니다. 근데 법정에 끌려갔어요.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언들을 합니다. 그 엄청난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결과, 이제 언들을 하겠다. 형을 언도한다. 벌금형으로 먼저 얘기를 한다면, 벌금형이 될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벌금형으로 먼저 언들을 한다면 1천억 불을 내야 한다. 그냥 제 생각이 1천억 불이 큰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1천억 불 큰 거죠? 더 큰 것도 많겠지만, 예, 모르겠어요. 1천억 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돈이죠. 그러니 그 법정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1천억 불?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방법이 없잖아요. 끝난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데 판사가 그러나 자유, 너무도 놀라는 거죠. 눈이 동그래져서 판사를 보니까 그 1천억 불을 누군가 다 페이를 해줬기에 당신은 이제 가도 된다. 당신은 자유자다.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대신 지불해 줬을까요? 그래요. 세상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신뢰한다면 예수가 나의 그 모든 죄,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천벌을 그분이 다 대신 담당해 준 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 그 모든 것이, 그 빛이 없어졌다면, 없어졌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법정에 계속 있을까요? 나갈까요? 나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뭔가 나는 계속해서 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법정에 계속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폐의가 됐다는 것을 신뢰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그냥 전전긍긍 의심하고 같은 상태에 있는 걸까요? 아는 것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달라요. 법원을 자유자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뢰. 그러나 신뢰하고 자유자로 산다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빚을 갚아준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다 빚이 없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를 신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치러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목숨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약속해 주신 죄 사함이 정말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을 확신하는 사람마다 거듭나서 산다는 것을 믿게 되는 사람이고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며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갈까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났기 때문에 순종하고 살고 순종하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사는 건 모든 순간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빛을 지고 사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셨어야만 했던 그 죄들을 나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똑같은 죄를 내가 계속 하고 있다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나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다지 진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내 몸에 계속되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을 알기에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생애 속에는 예수가 와서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 성도님의 삶 속에 와 계시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를 고백하면 거듭난 삶의 특징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를 신뢰하기에 그런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면 이해해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난 죽음이 두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장 큰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는 게 오히려 축복이에요. 두려운 줄 알아야 죽음 이후에 사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 축복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사람 목숨을 쉽게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는 거죠.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다음에 뭔가 뭐 환생을 한다든지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라든지 착각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죽음 후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정말 다행인 셈이에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저주라고 모른 채 살면서 죽으면 영원히 청벌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처지, 그런 처지였던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해결되기를 바라게 되는 일,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주 예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고 신뢰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것,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일은요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바르고 생각이 반듯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죄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발 히틀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히틀러보단 덜해나. 그거는 착각이에요. 어떤 죄도 다 악해요. 조그만 거짓말도, 조그만 도둑질도 다 악한 거예요.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주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을 우리는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의롭다함을 확신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혐오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사십니까? 나의 삶 속에 거듭난 자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닮고자 하는 열망, 그와 것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사실을 다 확신을 한다면 우리가 언제부터 죄를 멀리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할까요? 언제부터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했지만 그 삶이 계속 나오질 않고 있다면, 그냥 유의의 상태로 계속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아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척들, 그 사람들이 아 don't worry 나도 예수 믿어 라고 하고 거기서 그냥 멈추고 있는데, 정말 그것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히틀러가 믿는다는 것과 정말 다른지, 성경이 예수를 분명히 만나고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거기에 골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아, 그런 근심이 있고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사는 거듭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